지난주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기도는 공경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구원의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고 자기 바깥에서 도움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의무나 행위로, 또 책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고, 우선은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신자의 삶의 반응으로서 기도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도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 소통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 그분께만 피하고 그분께만 피하여 들어가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천사나 아니면 성인이나 다른 어떤 도움의 대상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우상숭배죄요, 하나님을 업수 여기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직접 우리에게 무슨 필요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손길을 통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의 시여자요, 복의 대리자로 세우신 조건 하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0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말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영과 마음이 함께 요구됩니까? 보통 우리 선입견에 기도라고 하면 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지식,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필요를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신자들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면 손사래를 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분들도 대표 기도 시키면 나한테 대표 기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기도를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들 246문답으로 한번 가보시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246문이 있죠. 오늘 살펴보겠지만 혀가 기쁨의 영을 도와주시고 영을 붙들어 주어 하나님을 속히 떠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점에서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 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흐트러지는 것을 도우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묵도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묵상 기도라는 표현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묵상 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묵상 기도와 묵도는 다른 거예요.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묵상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묵상 기도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때로 묵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 없이? 그렇지요? 그런데 묵도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지게 될때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마음이 모아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단지 기도의 외면으로서 몸이나 의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말은 그냥 몸이나 의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탄식이나 한숨이 마음을 잘 대변한다. 벙어리 거지는 혀로 그리스도께 탄원할 수 없을 때 한숨만 쉼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는 마음의 문제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 내가 뭐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청산유처럼 하느냐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사실은 떨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진솔하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이 마음 없는 기도보다 말 없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마음 없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보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이것보다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할 때 영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의 영을 다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성도들이 받은 은혜의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또 말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성령인데 이게 혼돈스럽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걸 가리켜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강구하는 심령이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강구하는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영으로 기도하는데 그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241문답 그 다음 문답에서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서 당연히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마음을 요구하세요. 다시 말해서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너무 관념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죠? 물론 마음도 주시는 것이지만 영으로 기도한다로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어떤 인격성, 의지 이런 것들이 제외된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작업으로서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할 때 마음이 없는 어떤 일을 할 때 벌써 우리도 그냥 언짢죠. 어떤 일을 시켰는데 마음 없이 막 그냥 뭐 대충 어떤 일을 해치울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그냥 속상하지요. 차라리 그냥 속에서는 그냥 막 차라리 그냥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야 당연하지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음은 이해력 혹은 지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그냥 마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마음, 뭐 좋은 마음 이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마인드, 지각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기도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집중시켜야 하며 생각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함이 없이 정신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박한 자세만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계시는 행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뭐랄까 따발총 쏘듯이 하는 기도 있죠.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마음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이 감정만 고행돼 가지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을 아련할 때 경망되게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식일수록 장중할수록 느립니다. 빠른 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나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죠? 뭐 대독을 해달라 그러는데 빨리 읽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성급한 마음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어떻게 이 추스려야 될지 막 이렇게 조급해하고 이러면 벌써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조곤조곤 아뢰는 방식으로서 기도를 하면 누가 뭐 기도시킨다 그래서 막 떨리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뭐 도대체 뭐 하는지 본인도 모르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위치와 신분을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41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경우 더욱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반면에 마음 없이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십니다. 제가 앞서 언급도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234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살아가는데 아쉬운 소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행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아서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적합한 영예를 돌리는 수단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사용할 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냥 주저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아뢰게 된다고 하면 혹은 동료에게 무슨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듯이 하든지 아니면 농담하듯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니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뭐라 그래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갖고 있는 무게를 내 마음에 담고 그런 자소야 태도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식으로서의 그런 기도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일이 되고 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마음이 담겨있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 장악당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으로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지고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42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행해지는 기도들은 모두 무익한 것이로군요. 당연하지요. 그냥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백해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는 의식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탄식도 없으면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업수히 여기는 것이지요. 깨어진 마음도 없는데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봐 달라. 아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죠.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정말 그 일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드러나면 그 일을 접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의 인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한 기도에 들으실 것이요. 또 그런 상태로 정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뜻을 드러내실 때 본인이 하려고 했던 바를 접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개 어떤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기도라고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는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이미 내 마음에 내려놓은 결론을 고집하는 방편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정이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귀를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라는 행위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망령된 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합신의 수련회를 인도하면서도 신학생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 3, 4년 전인가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한 신학 교수가 한국 교회 안에 기도를 드릴 때 반주나 배경음악 없이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군데인가 있었는가 그래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밴드들은 기도합니다 하면 말하지 않아도 와서 피아노 치고 신디사이저 연주해요. 그리고 앞에서 막 기도 인도자가 분위기를 확 끌어놓고 막 기도해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뚝 끄치면 그냥 금방 허물어집니다. 결국은 기도의 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이 자기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반주 안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다 그러는데 왜 그게 답답합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답답하게 여기셔야 돼요. 칼빈은 음악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하나님께 중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양된 음악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음악을 사용해서 고양된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드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43문을 보십시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공경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이 감정은 우리 안에 슬픔과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기도를 통하여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바대로 자신의 공경과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 당연히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앞서도 제가 인용했지만 스가랴서에서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지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죄로 인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십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로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기도문의 일률적인 내용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나 에스라 10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9장,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나 여호사밧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 보면 자신의 부패성과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제가 죽게 아뢰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했던 것이죠. 천사들조차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 영광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거룩한 천사들까지라도 자신들의 여섯 날개로 두 날개로만 날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었다면 우리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겸손함, 우리 자신의 비참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243문에 보니까 먼저는 비참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슬픔과 근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후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기도를 통하여 불타오른다라고 이야기해서 신자가 자신의 공경과 비참함만을 느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공경과 비참함을 친히 다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243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갖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인간의 공경과 비참함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과 탄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여기 244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밝혀주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말씀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구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할 때 왜 잘 기도가 안 되느냐 하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막 말이 얽히고 설키고 문장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 개념과 내용이 자기 안에 정리되지 않은 채 기도하는 흉내는 내야 되겠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들의 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할 때 어려운 문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느님, 제가 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자기 안에 절실하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자기의 이성과 생각 안에 깨달음으로 와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한번 따라 해보는 습작처럼 이런 어떤 정도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하면 이 마음에 실리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누가 기도하면 거기에 마음이 정말 가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는 뭐 이렇게 좀 문장은 상당히 매끄럽긴 한데 이게 좀 우리하고 뭐 안 맞다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무지가 이런 면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 약점임을 기억하고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놓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먼저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설사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구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적인 형편, 내 마음의 상태가 제대로 서 있고 제대로 판단했는지 내 형편에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지 우리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지 못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무지와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런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지장은 했으나 실상 내 육신에 좋은 것을 아뢰는 방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결국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내가 정말 영적인 형편에서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가를 돌아보는 자기 돌아봄이 없는 기도가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롭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242문에서 밝힌 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과정 안에서 기도가 진행되지 않으면 종교 행위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하니까 실제로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도 가질 수 없는 탄식과 소원과 신뢰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이 행위를 성령이 대신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토타스크립투라 그래서 전체 성경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말은 한 구절을 해석할 때 이 구절과 상반되는 다른 구절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조명을 받아서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한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께서 친히 말할 수 있는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대신해 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탄식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성적 능력으로는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가질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245문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휴식하라고 충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세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몰아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바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에도 100% 나의 인격적 결단과 내 소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제1 원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마땅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지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교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아무리 잘 되어가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가 있나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늘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연속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이고 정말 열매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나 끊임없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왜? 아직 우리 안에 죽여야 될 죄성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런 원리를 기독교강요 제3권 20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곧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가로막거나 무력화시키므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잘 주석했습니다. 246문 당신은 말이 기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혀는 가끔 영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혀는 영을 붙들어 굳게 해주므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혀는 다른 모든 지체들보다 뛰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혀가 기도에 사용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마음의 열정은 그 열렬함과 격렬함으로 말미암아 종종 혀를 강압하여 본의 아니게 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길이 한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가다가 한쪽으로 새버리는 이런 연약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작게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셔서 때로는 우리는 되게 묵도를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살짝 아무도 뭐 들리지 않는 그런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47문 그렇다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요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그 앞에 246문에서 마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답해 보니까 끝에 마음의 열정은 그 열렬함과 격렬함을 말미암아 종종 혀를 강압하여 본의 아니게 말하도록 해준다 그랬죠.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247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게 뭡니까? 본의 아니게 말하게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방언에 대한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진영 안에도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는 파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타난가 하면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정이 너무 격렬하게 발동하여 방언 행위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마음이 격동해서 방언 행위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칼뱅이 마음이 없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어떤 방언의 체험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들어오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방언을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방언하고 다니면 기도가 잘 된다고 말하고 방언은 어떤 분들은 또 귀신이 못 알아듣는 기도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도 한국 교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말로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뜻도 모르는 그런 소리들을 지속하는 그런 식의 방언 행태 그리고 자신의 고양된 감정들을 이렇게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형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방언을 하는 이런 식의 형태는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종교에 다 방언 현상은 있고 그런 방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과 거리가 한참 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펴본 귀한 내용들을 마음에 잘 깨달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무지구와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종전된 마음과 종전된 생각으로 또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달아는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전 10분 전에는 떠들지 않도록 앞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도록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